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주도하는 연합군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극단주의 수니파 무장단체 ISIL을 정교한 군사작전을 통해 소탕할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한 뒤 연합군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IL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 이래 지난달에 가장 많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합군이 ISIL 지도자들과 사령관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가 미국인들에 대한 사전 경고 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격퇴 방안과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회의가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을 비롯해 유럽과 아랍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회의는 뉴욕에서 오는 18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스테판 드 미스투라 시리아 특사가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관련 회담에 속도를 내기 위해 마련되는 것입니다. 각국은 시리아의 휴전을 위한 기초를 닦고 지난달 국제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적 절차, 즉 내년 1월 1일까지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가 마주하는 평화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ISIL 격퇴를 위해 군사적 지원을 늘려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 ZDF-TV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이미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며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독일에 추가적인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은 미국이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비슷한 서신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의회는 최근 시리아 내 ISIL을 격퇴하기 위해서 최대 1,200명의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공식 방문하고 싶다는 강력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 미국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쿠바의 민주화 인사들과 만날 수 있다면 쿠바를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의 회담 중에도 쿠바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자신의 쿠바 방문 여부가 결정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내년 2월 멕시코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월 12일 멕시코 시티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과 면담하고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미사를 갔습니다. 교황은 이어 치아파스주와 미코아칸주를 방문하고 미국과의 국경 도시 시우다드 화레지를 들르는 것으로 닷새간의 멕시코 방문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황청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인근 성당에서 행사 입장권을 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멕시코 방문 기간 중 교도소를 방문해 수감자들과 함께 기도회를 갖고 20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체육관에서 대규모 공개 미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15일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2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1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뽑힙니다. 이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여러 있죠. 이 가운데 언론에 가장 자주 오르고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 아마도 비정치인 출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일 겁니다. 선거 활동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취해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불법 이민자들을 성폭행범에 비유하고 당선이 되면 불법 이민자 추방령을 내리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벽을 쌓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 있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심어주자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권리보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요, 트럼프 낙선을 목표로 100만 명 유권자 등록 운동이 벌어집니다. 합법으로 미국에 거주하지만 시민권자가 아닌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중남미계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100만 명의 중남미계 영주권자들이 시민권자가 돼서 내년 선거에 참여한다는 목표입니다.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요. 중남미계 초등학생이 편말을 들고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 이런 편말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던데요. 구설에 오르고 불법 이민자에 대한 초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는 트럼프 후보의 행보에 어떤 영향력을 줄지 주목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 따라잡기 시간으로 주요 뉴스와 뉴스의 배경 용어도 알아보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도록 하죠. 12월 15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지방에 눈이 오다가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평양 흐리겠습니다. 1도에서 4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이주 흐리다가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합니다. 개성 흐리겠습니다. 0도에서 7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해 드리도록 하죠. 냇 킹 콜이 부릅니다. Love 들어보시죠.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is very, very extraordinary. E is even more than anyone that you adore can love. Is all that I can give to you. Love is more than just a game for two. Two in love can't make it. Take my heart and please don't break it.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was made for me and you. Love I was made for me and you.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부지원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가하는 5차 토론회가 화요일 저녁에 미국 서부 네바다주에서 열립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26명의 무고한 인명을 앗아간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 14일로 3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몇몇 주정부가 오히려 총기 소지 권한을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저녁에요.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참가하는 TV 토론회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나갈 공화당 주자를 뽑는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다시 한번 모여서 이 TV 토론회를 여는데요.
네.
미국의 뉴스 전문 방송인 CNN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12월 15일 저녁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립니다.
네, 이번 토론회가 몇 번째인가요?
네,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이 공화당 쪽에서는 올해 마지막 토론회입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모두 몇 사람이 나오나요?
네, 공화당 경선 주자 14명 가운데 9명이 참석하는데요.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이번에도 이 토론회 연단 중앙에 서게 됩니다.
네.
지지율 순으로 그 양옆에 이 신경외과 의사 출신인 벤 칼슨 후보와 현직 연방상원의원인 테드 크루즈 후보가 서고요. 나머지 후보들, 그러니까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칼리 피오리나 후보,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제프 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랜드 폴 상원의원이 나머지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네,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와 마이클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 릭 센트럼 전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그리고 짐 길모어 전 버지니아 주지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짐 길모 후보를 제외한 4명은 같은 날 저녁 6시에 따로 토론회를 엽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번 토론회가 또 올해 마지막이라서 후보들한테는 또 중요한 자리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해가 바뀌면 이 주별로 돌아가면서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될 텐데요.
네.
이 경선 일자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가 새삼 중요합니다. 선두 주자들 같은 경우 토론회를 통해서 상승세를 굳히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후보들은 올해 마지막 토론회에서 뭔가 전기를 마련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난 주말에요. 아이오와주에서 또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아이오와 현지 언론인 디모인 레지스터가 함께 집계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지난 토요일 12일에 나왔는데요.
네.
이 테드 크루즈 의원이 공화당 유권자 가운데 31% 20%의 지지를 얻어서 선두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크루즈 후보의 10%포인트 뒤진 21%를 기록하면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네.
다음 3위는 벤카슨 후보였는데요. 지지율 13%를 기록했습니다. 벤카슨 후보는 아이오와에서 그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건데요.
네.
그런가 하면 지난주 먼머스 대학교가 아이오와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경우 크루즈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하지만 CNN 방송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여전히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아이오와주 지지율이 눈길을 끄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경선이 처음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아이오와주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각 당 경선 후보들이 바로 이곳 아이오와주에서 되도록 좀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네, 맞습니다. 이곳에서 이기면 그 여세를 몰아서 이 나머지 지역 경선에서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아이오와주 경선은 각 당의 경선 결과를 가늠할 풍향계라도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테드 크루즈 후보가 아이오와주에서 지지율 1위가 된 걸 보니까 그동안 이 지역에서 공을 좀 많이 들인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역 상원의원인 크루즈 후보는 그동안 거의 매주 아이오와주를 찾았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아이오와에 와서는 자신이 보수적인 이념을 실천할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말하면서 유세를 했는데요. 그런 노력이 성과를 거뒀는지 지난 조사에서 21%였던 지지도가 이번에 31%로 껑충 뛴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크루즈 후보가 이 주에서 좀 이긴다고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나 아이오와 현지에서 조사를 해보면 유권자 3명 가운데 2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아이오와 경선이 한 7주가량 남았지만 그새 또 결과가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는 15일에 크루즈 후보는 뭐 가벼운 마음으로 연단에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크루즈 후보가 일단 아이오와주에서 승기를 잡았고요. 또 아이오와뿐만이 아니라 전국 지지율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크루즈 후보는 최근에 나온 전국 지지율 조사에서 2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마지막 토론회가 열리는데 크루즈 후보는 이번 토론회를 이용해서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려고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방부를 찾았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월요일 국방부를 방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이곳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국방부를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군 고위 장성들 그리고 고위 관리들과 함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IL 격퇴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바이든 부통령을 비롯해서 애쉬턴 카터 국무장관 등 국방장관이죠.
네.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 등 고위 각료들이 참석했고요. 또 외국에는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영상으로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네, 역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ISIL 테러 때문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지난 12월 2일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 버나디노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은 용의자들이 총을 마구 쏴서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테러 사건들 이후로 미국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조짐에 적절하게 대처하려고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를 찾아서 국가안보 관리들과 ISIL 퇴치 방안을 논의한 겁니다.
네. 자, 회의가 끝나고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특별한 말이 나왔습니까?
네. 특별한 대책이나 눈길을 끌만한 말은 없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회견에서 지난 가을부터 펼쳐지고 있는 강화된 ISIL 퇴치 작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작전에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미국과 동맹국들의 전례 없는 노력으로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IL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고요.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ISIL을 물리치기 위해 군사와 외교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 정부가 지금 ISIL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ISIL을 공격하기 위해서 터키 미군 기지에 배치한 전폭기 수를 늘렸고요.
네.
또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반군을 돕기 위해서 시리아 북부에 소규모 특수부대원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ISIL이 운영하는 석유 관련 시설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ISIL 수뇌부를 겨냥해서 특수부대원 200명을 이라크에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프랑스 파리 테러하고 또 샌버나디노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미국에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테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 말미에 잠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네. 연방정부가 테러 경보체제를 개선했고 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미국 시각으로 보면은 오늘이죠. 월요일 12월 14일은요. 미국 동북부 코네티컷 주에 있는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 사건으로 인해서 2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당시 또 미국에서는 총기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요, 3년이 지난 지금엔 오히려 상황이 거꾸로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AP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이 AP통신이 조사해보니까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에 몇몇 주정부가 오히려 총기 소지 권리를 강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샌디훅 사건 3주년을 맞아서요. 지난 주말에 미국 각지에서 추모 형사가 열리고 또 총기 규제 촉구 시위도 벌어지게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무색하게 하는 현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AP통신이 소개한 예를 살펴보면요. 먼저 캔자스주에서는 허가 없이도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네.
단 이 총이 보이지 않게 갖고 다녀야 하는데요. 조지아주나 아칸소주에서는 술집이나 교회에서 총을 보이지 않게 하고 휴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테네시주에서는 허가를 가진 사람은 차량이나 공원에서 총을 보이지 않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총집에 넣은 총을 보이게 가지고 다니거나 대학교 강의실에서 또 총을 보이지 않게 휴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샌디훅 사건이 난 다음에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샌디훅 사건 이후에 연방의회가 이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당시 연방의회가 총을 살 때 거쳐야 하는 이 신원 조회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을 마련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예, 처음에는 샌디훅 사건의 영향으로 뭔가 될 것 같았는데 이 결국 연방의회가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법을 마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이렇게 총기 규제 문제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동안에도 비슷한 사건은 계속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올해 일어난 사건만 해도 콜로라도주에서 가족기획협회 산하 진료실에서 이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고요. 또 오리건주에서는 지역 대학에서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흑인 교회에서 참사가 났었습니다.
네.
또 이달 초에는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서 무고한 사람들 14명이 목숨을 잃었죠.
네.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도 법적으로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가 참 힘든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이나 총기 옹호가들은 이 총기 소유권이 헌법에 나와 있는 신성한 권리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연방의회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이 많은 주정부가 총기 소지 권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 총기 소지 권리를 옹호하는 쪽에서 또 새로운 논리를 개발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총을 줘서 총기 난사로 인한 피해를 막자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총을 없애지 말고 총을 더 공급해서 참사를 막거나 자신을 보호해라, 이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기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논리하고는 정반대되는 얘기인데요.
네.
눈길을 끄는 건 이런 논리가 먹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달 초에 캘리포니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 미국에서 총기 구매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정부에서는 이런 논리에 근거해서 총기를 얻거나 휴대하고 다니는 것을 쉽게 하는 법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 총기 판매량도 상당히 늘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기 판매량뿐만이 아니고요. 총기 소지 허가 건수도 이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에 이 하루 동안의 총기 판매 건수가 기록을 경신했고요. 미 연방수사국 FBI 집계로는 총기 허가를 위한 신원조회의 건수도 지난 17년 내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에는 약 3억 1천만 정의 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네.
미국 인구가 약 3억 3천만 명이니까 거의 한 사람당 한 정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오늘 미국 뉴스 따라잡기 주제가 기준금리입니다.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화요일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격이죠.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연준이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게 2006년이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9년 만에 올리는 겁니다.
네. 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요. 미국 국내뿐 아니라 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문제인데요. 자, 먼저 기준금리가 뭔지 정의부터 알아보죠.
네. 이게 이제 영어로는 벤치마크 인터레스트 레이트이라고 하는데요. 이 벤치마크라고 하면은 기준, 표준이 된다는 말이고요. 인터레스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자란 뜻입니다. 이자는 돈은 빌리는 대가로 지급하는 일종의 보수나 수고비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 원금에서 일정 비율을 이자로 주는데요. 이 이자를 정하는 비율을 interest rate,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들이 내야 하는 이자율 기준을 정해놓은 건데요.
네.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역할을 연준이 하니까 바로 이 연준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네. 자, 보통 금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은행에 예금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고려하는 이자율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기준금리는 개인이 아닌 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해를 도우려고 먼저 일반 금리를 좀 설명해 볼까요? 이 사람이 살다 보면요. 쓸 돈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죠. 근데 보통 돈이 남으면 은행에 이 돈을 예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반대로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게서 돈을 빌릴 텐데요. 항상 돈을 빌리면은 그 대가로 아까 말했던 이자를 내야 하죠. 이때 이 은행이 정한 금리에 따라서 빌린 돈의 1%를 연 이자로 낼 수도 있고 10%를 연 이자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개인이 아니고 민간은행도 돈이 모자라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네.
민간은행 같은 경우는 시중에 다른 은행한테서 돈을 빌리기도 하지만 보통 나라의 중앙은행에 돈을 빌릴 때가 있죠. 이 기준금리는요, 이렇게 민간은행이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받는 금리를 말합니다.
네. 자, 미국이 지난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뒤에 기준금리를 0%대로 유지해왔는데요.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낮게 유지해온 이유가 뭔가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시중은행에서요 연금리가 10%라면 어떤 은행이 100만 원을 빌리면요 1년에 이자로 총 10만 원을 내야겠죠. 그런데 금리가 확 낮아서 만약에 기준금리가 1%라면 1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를 만 원만 내게 되니까 당연히 중앙은행에서 돈을 좀 쉽게 많이 빌리게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민간은행들의 대출이 줄을 이으면 중앙은행은 시중에 돈을 푸는 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은행이 낮은 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또 시중은행끼리 빌려주는 그 돈의 금리도 다 자연히 낮아질 테고요. 거기다가 은행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지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기업과 개인에게도 이 돈을 빌려주면서 은행 측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돈 쓰기를 주저하던 사람들도 이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 돈을 빌려서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또 소비 활동을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면서 시장이 살아나고 또 경기가 회복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반대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시중에 돈을 중앙은행에 다시 걷어들이는 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서 이 시장이 과열되면요, 이 물가가 오르는데요. 그런 징조가 보이면 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서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기보다는 이 은행에 돈을 넣도록 유도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다시 돈을 걷어들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뭔가요?
네, 이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때 항상 고려하는 게 크게 제일 중요한 게 고용하고 물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경제 지표 가운데 하나인 고용 지표는 지난 10월에 이어서 11월 지표 역시 예상을 넘는 좋은 모습을 보여서 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아, 하지만 물가의 경우에는 아직 연준 목표치인 2% 상승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 측은 일자리가 늘고 소비도 늘면서 그 결과 이 물가 상승률도 2%대로 올라갈 걸로 예상합니다.
네.
아, 그래서 이 제닛 옐런 연준 의장 등 연준 관리들은 이 최근에 미국의 경제 여건이 성숙했다면서 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왔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준금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기준금리를 또 단기금리라고 많이 부르던데요. 단기금리가 있다는 말은 또 장기금리가 있다는 얘기일 텐데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린가요?
네, 이 단기금리라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결정하는 인위적인 금리를 말하고요. 반대로 장기금리는 이 시장 경제의 원칙인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은행과 기업 개인 등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경제 활동에 따라서 금리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이걸 통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보통 단기금리보다는 장기금리가 더 높다고 하던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 장기금리는 말 그대로 이 장기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상환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돈을 갚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말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30년 동안 갚는 이 주택융자 같은 게 그런 장기금리가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환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동안에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보통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에서의 금리가 높습니다.
네. 자, 이 단기금리,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장기금리가 변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채권시장이 보기에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 싶으면 이 돈이 시장에 계속 풀릴 테니까 그렇게 되면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가 더 오를 걸로 예상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금리가 오릅니다. 이건 또 경기가 좋아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반대로 기준금리가 너무 높다 싶으면 앞으로 물가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가 반대로 낮아지는데요. 이는 경기가 나빠진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또 섣불리 결정할 수가 없는 게요. 미국 기준금리가 또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동안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미국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상황도 고려를 해왔었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 신흥 경제국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요, 신흥 나라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이자를 많이 쳐주는 이 미국은행에 투자하려고 돈을 빼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았던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이런 나라들이 결국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연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인지 미국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기준금리 알아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 이어가도록 하죠. 로버트 존이 부릅니다. Sad Eyes 들어보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시간은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페더럴리즘, 연방제 알아봤죠?
네, 연방제는 두 개 이상의 독립된 정부가 같은 영토에 대해서 권한을 갖는 제도죠. 이 한국이나 북한처럼 대부분의 국가는 단일 정부 국가지만 미국이나 캐나다, 브라질 등은 연방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미국이 건국 당시에 이미 13개의 주정부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각 주의 권한을 인정하기 위해서 연방제를 택했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각 주의 권한이 이미 막강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와 주 사이의 교역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외교나 국방 등을 담당할 중앙정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세운 겁니다. 처음에 이 연방은 느슨한 형태였는데요. 시간이 가면서 연방정부의 권한이 점점 커졌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잠깐 들어보죠.
L is for lobbying.
네, 로빙이라고 하면 흔히 한국말로 로비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로비는 미국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정치의 심장부 워싱턴 DC 백악관과 의사당을 연결하는 펜실베니아가 북쪽에 K스트리트 K가가 있습니다. 유명 법률사무소와 로비회사가 모여있는 이곳에서는 매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회사마다 고객에게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바쁘게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Y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firms on and around K Street.
K Street 주변에 로비 회사가 많죠. 그래서 로비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로비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입니다. 정부와 의회가 내리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죠. 로비는 주로 이익집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익집단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죠. 시민이 정부와 의회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인 겁니다.
스티븐 빌레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공개적입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뒤에 심의를 거쳐서 표결에 붙이는데요. 표결을 통과한 법안,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법안은 대통령 책상에 올라가고요.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으로 확정됩니다. 그러면 행정부의 각 부처가 법을 시행하는 건데요.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나오게끔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로비고요. 이런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마크 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말했습니다.
In the Constitution, we have the right to assemble. We have the right to petition the government.
미국 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도 보장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미국인의 권리입니다.
이 로비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건물 현관 안쪽에 있는 넓은 공간을 말하는데요.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로비란 말이 정치용어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중반에 미국 대통령을 지낸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 때부터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랜트 대통령은 워싱턴의 유명 호텔인 윌러드 호텔 로비에서 담뱃잎을 통째로 말아 만든 시가를 피우고 양주의 일종인 브랜디를 마시곤 했는데요. 대통령에게 탄원할 게 있는 사람들이 윌러드 호텔 로비를 찾아오면서 로비란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로비나 로비스트란 말이 그 이전부터 쓰였다고 말합니다.
로비스트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훌륭한 기술자들이다. 로비스트들은 의원들과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로비스트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상원의원 시절에 한 말입니다.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로비하는 사람들을 로비스트라고 하는데요. 로비스트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지 스티븐 빌렉 교수의 말을 들어보죠.
In fact, anyone can lobby.
사실 누구나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로비스트 가운데 변호사가 많긴 하지만 꼭 변호사여야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로비스트가 될 수 있죠.
미국인들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이 정부 관리나 의원들에게 전화나 편지를 보내서 요구하는 바를 알리는 건 흔한 일이고요. 의회에서 논의하는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합니다.
Like.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단체를 결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통의 이익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익 집단입니다.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이들 이익 집단은 좀 더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팀 칸이 워싱턴 이그제미너 기자입니다.
Companies or interest groups such as
총기용어 단체 같은 이익 집단이나 기업 등이요. 전문 로비스트를 고용합니다. 로비스트는 그 단체나 기업의 직원일 수도 있고요. 외부에서 고용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 또 의회 규칙이나 생리를 잘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 로비스트들은 어떤 방식으로 로비할까요? 스티븐 빌레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는 정부 관리나 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을 교육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talk to the members, they talk to their staff.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의원 보좌관들과 얘기하면서 쟁점이 되는 문제의 배경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언론이나 풀뿌리 운동 등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죠. 로비스트들이 직접 법안을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법안을 만들었는데 고려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의원이 그 로비스트를 신뢰한다면 로비스트가 준비해 온 법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가끔 로비스트들과 의원들의 관계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합니다. 의원들이 로비스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일이 드러나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마크롬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는 가끔 뇌물과 정치 자금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always testing where those bounds are.
경계선이 어디인지 항상 시험한다고 할까요? 어떤 일을 해달라고 돈을 준다면 그건 당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죠. 정치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서 경계선이 어디인지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미국에는 로비스트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2006년에 제정된 정직한 지도부와 열린 정부법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스티븐 빌레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활동하는 로비스트는 연방 하원과 상원에 등록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로비스트는 석 달에 한 번씩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회사나 단체에 고용돼서 일하는 건지, 또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는지 등을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죠. 물론 100% 투명한 건 아니지만요.
요즘에는 행정부와 의회, 로비 회사 사이에서 이른바 회전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관리나 의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로비 회사에 고용돼서 로비스트로 일하는 건데요. 상원 원내총무를 지낸 톰 대쉴 전 의원이라든가 뉴트 킹리치 전 하원 의장 등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렉 교수는 로비스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로비스트들은 미국 입법 과정에 매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공직자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러니까 의회에 가서 의원들에게 로비스트들이 하는 역할을 물어본다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의원들은 이익단체들, 그러니까 로비스트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원마다 보좌관을 여러 명 두고 있긴 하지만 많은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는 보좌관 수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로비스트가 부족한 정보를 보완해 주는 건데요. 의원들이 중요한 공공정책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네, ABC 아메리카 러빙, 로비가 뭔지, 또 로비스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비스트라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아마 요즘 미국인들에게 묻는다면 잭 아브라모프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2006년에 로비 추문으로 워싱턴 정가를 뒤흔들어 놓은 사람인데요.
네.
아브라모프는 카지노를 독점 운영하고 싶어하는 미국 원주민 인디언 부족의 돈을 받아서 이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로비스트들이 모두 이렇게 부패한 건 아닙니다. 스티븐 빌렉 교수는 훌륭한 로비스트들도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에 토마스 코크란이라는 로비스트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물로는 지난해 사망한 로버트 슈트라우스를 들 수 있죠. 그 밖에도 훌륭한 로비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러빙, 로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press on 또는 press ahead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I'm so proud of you. Despite your exhaustion, you pressed on towards the race and finished well. Congratulations.
Thanks so much. I still can't believe I pressed on until the end.
You did well.
오늘 본문은 저와 제이슨의 대화인데요. 제이슨이 I am so proud of you.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Despite your exhaustion, you pressed on towards the race and finished well. Congratulations! 완전히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분발해서 경주를 잘 마쳤잖아. 축하해! 라고 하자 저는 Thanks so much! I still can't believe I pressed on until the end. 정말 고마워. 나도 마지막까지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다시 You did well. 잘했어. 라고 칭찬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press on, or press ahead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m so proud of you. Despite your exhaustion, you pressed on towards the race and finished well. Congratulations.
Thanks so much. I still can't believe I pressed on until the end.
You did well.
Today's expression is press, P-R-E-S-S, press, on, O-N, on, press, on. Press on means to continue doing something with determination and despite setbacks. Press on 또는 press ahead는 단호하게 밀고 나가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진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제게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경주를 잘 끝냈다고 합니다. I am so proud of you. Despite your exhaustion, you pressed on towards the race and finished well. Congratulations! 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밀어붙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press on 또는 press ahead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 will press on with the plan despite what other people say 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난 그 계획을 추진할 거다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Despite their previous failures, the students promised to press on with their efforts to make their science experiment a success 는 지난 실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과학 실험을 성공시키기 분발할 것을 다짐했다 라는 뜻입니다.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m so proud of you. Despite your exhaustion, you pressed on towards the race and finished well. Congratulations.
Thanks so much. I still can't believe I pressed on until the end.
You did well.
Let's review. Press on or press ahead means to continue doing something despite setbacks. Press on or press ahead. Press on or press ahead.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목소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알 그린의 Let's Stay Together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s all right with me 'Cause you make me feel so brand new I want to speak
spend my life with you. Let me say things, baby, since we've been together. Ooh, loving you forever is what I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헤즈볼라의 테러와 군사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조달에 관련된 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1월 초 미국은 파리 후세인 세르한과 그의 회사 바텍 SARL, 아델 모하메드 체리와 그의 레후아 전기 회사를 헤즈볼라 지원 혐의로 단속하는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또한 세계 테러 특별 지목 대상자이고 헤즈볼라 조달 책임자인 알리 지히터 운영의 두 회사도 지목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들 두 명과 네 개 회사에 대한 미 재무부의 조치는 행정명령 13,224호에 따른 것입니다. 이 행정명령은 테러범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자, 그리고 테러 행동을 취하는 자를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을 지목한 것은 헤즈볼라와 그 지원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계속되는 노력의 일부입니다. 행정명령 13,224는 최근 다른 여러 지목 대상자들과 함께 레바논과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 재정 지원망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미국의 테러 재정 정보 담당 애덤 슈빈 차관 대행은 헤즈볼라가 위험하고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세력이라며 정부는 단호하게 헤즈볼라에 연결되는 여러 자금줄을 표적으로 최대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민간업체들이 헤즈볼라의 군사적 능력과 테러 행위를 지원하는 데 연루돼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미 재무부는 폭력적인 이 세력을 지원하는 어떤 개인이나 회사도 반드시 단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